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37장 2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를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특이한 일들이 대수롭지 않는 일들인데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중요한 것이 자기 위주로 뭔가 잘 되는 걸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예매하게 누가 희생을 당한다든지 잘린다든지 죽는다든지 팔린다든지 순환을 당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사람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꿈속에 차고 들어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차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인간의 자기의 환상과 꿈은 너무나 거창하고 찬란한 무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인간의 그 꿈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계획, 두 가지 계획을 마주치니까 사람들은 지레 진짜 겁을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신세 조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꿈을 가진 사람을 아예 자기 눈앞에서 아예 처단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 들어본 적도 없다. 나 만난 적도 없다. 나 그런 것은 내 기억 한번 없다. 청문회 하듯이 전혀 나 그런 하늘의 소식 들어본 적 없다. 해서 막 입 싹 따시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볍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두운 요새는 목사인데 뭐 목사만 돈이 없겠습니까만 돈에 환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는 선지자. 내가 지금 생전에 필요한 것은 돈. 따라서 나는 이 신께서 내게 선지자 노릇 하는 것은 선지자 노릇 해서 내가 돈 벌고 먹고 살라고 한 거다. 따라서 돈 있는 곳에만 어디든 달려간다. 하고 이제 뭐 당나귀 타고 갔지요. 당나귀 타고 달려가봐야 뭐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데 아니 제가 탄 나귀가 평소에는 그렇게 고분고분 잘 말 잡던 나귀가 갑자기 그 발람 수혜자를 뻗디면서 아마 팍 뻗디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주인의 자존심도 있지. 이게 어디 반발이고 이 객이나 해가지고 막 채치가지고 막 팬들이죠. 이거 한번 봐줬지. 이거 계속 객인데, 계속 팬인데, 이거는 뭐, 버텨서 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때야 되니까, 이 당나귀가 독이 올라가가지고, 말을 해요, 말을. 언어를 말을 한다고 하죠. 현재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은,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놀다가, 네, 그게 사바나 계절. 오, 사바나 알죠? 오, 하는 사바나, 사바나 평지에 놀다가,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직립보행 하면서 기존의 지천들의 의사소통을 기동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발성이 늘어나고 은혜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기간이 한 300만 명 잡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잡아요, 그 동네는. 그런데, 당나귀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저는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대반 나오는 생각이 뭐냐? 집에 있는 고양이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겠다는. 개라고 함부로 발가 차다가는 말 자체가 이게 대권수가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조치로서 그 돈 좋아하는, 뇌물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는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 극단적인 그야말로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항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저항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저항이라 하면 저쪽 힘보다 이쪽 힘이 더 세서 힘으로 저항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가 저항하느냐 하면은 오른방을 때리면 왼방으로 내놓는 식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더욱더 희생의 폭이 증가하는 쪽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희생의 폭이 증가하는 쪽으로. 보통 그 우리 부부, 우리나라 사람들 부부 하면 그 남편이 여자 때리면 뭐합니까? 그냥 왓대로 안 가고 매를 사잖아요, 아예. 어떤 그저 아침에 부부 당구에 보니까 나이 60대 되는 부부가 나왔는데 그 남편이 정기적으로 아내를 회초를 뗀답니다. 왜 뗀다 하면 사전에 반응하지 말았고 남편을 하나같이 보라. 이거는 네 사랑에 매달려서 하면서 저 때렸는데 여자는 그럼 남들 다 그렇게 맞고 사는 줄 알고 아멘하고 있었다가 나자 보면 지 혼자 망하고 있거든. 그렇게 약을 올라갔다 왔는 모양인데 그치 맞아. 저 아내를 개 고양이 키우듯이 개 고양이도 그래 안 키우거든요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는데 저항을 인간이 네 죄대 나쁘다 할 때 인간이 가볍게 무시할 수 있고 뭐 합참게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 놓쳐버리면 성경이 전부를 놓친 거예요. 차 엔진 빼놓고 차 철학한 것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가 응답된 아벨의 최후가 뭐였습니까? 아벨의 최후가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던 악한 형으로부터 종용이 죽음을 당하냐. 종용이 조용히 죽음을 당해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뭐 옛날에 저밖에 없으면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땅이 알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당해서 그 희생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사정을 알아주소서. 꼭 이렇게 한맺힌 식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요. 사가라 억울한 사가라의 피 그리고 아벨의 피가 곧 내가 흘릴 피다.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그 지독함 어느 정도가 지독한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망가질게. 너희들 망한 나를 망한다. 이렇게 뭘 패든 개패든 우에 죽든 잡든 다 잡아라 말이야. 난 잡으면 잡힌 대로 잡혀줄게. 죽을게.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이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싶었던 신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이 진정한 본래의 뜻, 그 본래의 뜻을 찬란하게 그리고 있는 환상과 환각, 그걸 전부 다 저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 그저 치우고 제일 낮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뜻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걸 놓치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더 극단적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히브리서 쭉 했습니다만, 해도 무슨 소리 치니까, 지나가면 또 다 잡은.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에 1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구세주를 만났냐 하면은, 화려한 성문이 아닙니다. 영문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법을 옹호해야 되고, 법을 수고하는, 그걸 사수하는 그 무리와 집단들에게 합류되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하나님 지킴, 말씀 순종에 의해서 오대 시달려가지고, 저 영문 밖에서 쫓겨난, 피 흘린 그 장소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자? 그에 나가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 이럴 때 이제 예수의 의미가 달라지죠. 예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바깥 차이고 호되게 쫓겨난 그런 과정 아닙니까? 다음 주일날 돌아오게 되면 다음 주일날 오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창녀가 된 그 이야기 한다고 하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누구나 손깍지를 할 수밖에 없는 창녀. 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 다말은 왜 스스럼없이 자기를 창조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예? 왜 그 더러운 창녀를 자진해서 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거룩한 창녀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가 계시 받아서 형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계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받았는데 형제들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그 요셉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보기에는 이 힘이 없으면 그래 물리지 뭐, 그게 세상 원리 아니냐. 우리 보기에는 이 힘이 없으면 그래 물리지 뭐, 그게 세상 원리 아니냐. 약한 놈은 짓밟히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세상의 밀림의 장거리의 법칙인데, 그거 뭐 당연한데 그게 뭐 이상하냐 하지만, 그 틈새 사람들이 그 안일하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그 안일한 그 권세욕과 명예욕과 자기 수상한 자기를 자기를 지키는 그런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희생당한 자의 모습으로 요셉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을 받았던 야곱 본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봅시다. 요셉이 진정 찢겼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막을 제3자 입장에서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접어놓읍시다. 이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 만나고 난 뒤에는 전사대가 죽은 채로 와가지고 사람을 시체도 못 찾고 옷만 피 묻은 옷만 달랑 날라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축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배하고 너를 관리한다고 그런 계시를 앞서 받았습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는데 이것도 축복입니까? 남은 평생 동안 그 아들 없이 이제 살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텐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알지요. 제 3자가 내가 멜롱하게 알지요. 사실은 안 죽었대요. 이게 알지만 저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다 아는데 이게 아니라 야곱이 되어봐라. 실제 야곱으로. 근데 야곱이 보통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중앙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는 입장이 뭐냐,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예를 또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귀한 아들 없을 때 귀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 날벼락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네 아들 매치고 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됐네. 그 아들 내게 바쳐라. 줘놓고 뺏는 건 무슨 신술입니까 도대체? 줘놓고 뺏는 것은. 하나님이요, 빌딩이 필요합니다. 15층 할까, 2층 할까? 뭐, 20층 하면 적당 하겠네요. 위에 교회지 있고 밑에 상가 해가지고 쭉 하면 되겠다. 그래, 줄게. 그런 날 한 달 지어야 돼. 네 그 빌딩 그거, 거기서 네 이사해라. 돌아 원상복귀해라.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뺏기는 뭐냐? 그것은 빌딩을 주시는 하나님이 빌딩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는 분으로 네가 아느냐? 그걸 시험코자 해서 미리 빌딩 주고 빌딩 뺏어 뿌고 빌딩 없어도 천당 있으면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주 잠재되어 있는 잠복되어 있는가를 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목인지 아니면 배짱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해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사체로 잡는 그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던 개를 한번 잡아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인데 우리 집에 개 전문 잡이가 있었는데 그거 잡을 때 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우악스럽게 잡거든요. 이렇게 그 뭔가 황량무법자 나오는 그 죄수 잡는 그거 나무 위에 해놓고 그 몽둥이, 그것도 몽둥이도 참아 몽둥이 아니고 아주 끝이 몽둥이여가지고 진짜 그때 개 패듯이 하는 걸 냈지. 그때 당하는 거 실감 났습니다. 개 패듯이 해가지고 주위가지고 쫓다 보니까 온 식구들 화기해야 그 개가 고개를 다 모아요. 그래서 아하, 개를 처리 잡는구나. 별 느낌 없이 봤습니다만 집이 있는 개도 또는 소도 팔려고 하면 정이 들어가지고 가서 한번 패인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개 잡듯이, 그것도 개같이 잡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무슨, 그게 얼마나 그게 잔인한 것 짓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2장에 보면, 미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뭘 예를 들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 잡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잡는 그것을, 아주 대단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 보도록 임합니다. 하긴 믿는 자가 하면 제가 다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한다는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은 고분고분 내가 쉽게 세상 풍조로 납득될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분고분 내 자존심에 상처 안 내면서 내 위신을 소사시키지 않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다가온다 말이죠. 뭐가요? 천국이. 천국은 제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이란 뭐냐? 오함마 가지고 오함마 하면 저런 사람 또 아나? 그 집 부술 때 담장 부술 때 치는 거 있잖아요. 쇠묻지. 오함마 가지고 우리 뒤통수 치듯이 오는 것이 천국이었겠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이 오라 할 때 이놈아 웃기지 말아야 뒤통수 치는 그것이 그 망치가 천국이에요. 망치가 내가 생각한 천국은 내가 감상적인 내가 꾸며낸 환상이구나. 진짜 천국은 현재 내 자리가 뭉개지고 무너지고 와해되고 파괴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에서 새롭게 건립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야 거기서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와 공로와 은혜만이 거기에 있거든요.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각이 다 가도록 예수만 인도한 그게 다예요. 초막이나 천국이나 어디거나 천국이 그때 그런 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잡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 처음부터 아들조차 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신 것이기에 약속이 있다면 들어가시는 것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에 기꺼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잡아, 아브라함의 아들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잡은 게 잡힌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것이 이게 3년 전에 수능 문제였다면 3년 후에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나오면 풀어요. 다음 중 아버지 다음 중 어떤 것이 믿음일까? 1번 아들을 바쳤다. 이런 거 하면 대반 정답 맞춰줍니다. 왜? 아들 바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수양이 있어가지고 숲을 속에 있어가지고 도사하니까 벌써 딱 사가야 하니까 정답을 알지로 해가지고 전도하겠는데 야곱 때는 그런 미리 나온 수능 문제가 아니고 예상 문제도 안 나온 예상 문제 된 적 없는 야곱 본인에게만 제가 정답 새로운 문제 떠들어요. 뭐냐 아들은 죽었다가 빼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뭐 우리 같으면 아들 잡으러 가면 가다가 숲을 볼 겁니다. 수양 좀 있을 건데 이쯤 해가지고 멍쳐라 될 건데 이랬는데 야곱의 같은 경우에는 축복은 받았는데 아들은 황당하게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죽었다 카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옷이 정황하고 아들의 물증이 있다. 정황이 그래요. 아들의 피가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떼서 와도 이거는 죽은 아들 못 살립니다. 축복도 끝났어요. 축복 끝났어요. 일을 그래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이 있으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예,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걸 철득같이 믿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창세기 끝에 보세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왜 되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는 하나님인 줄 온몸으로 진짜 제대로 온몸으로 느끼게 하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 거, 내 몸은 하나님 은혜. 말로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 삼일째 다 하다 이게 내 못 살린다. 완전히 죽게 하고 죽은 상태에서 이 웬 행제고 내가 왜 이렇게 천당같이 그렇게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관된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끼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또 이야기 말씀드린 야곱의 방금 지금까지 하는 야곱의 경우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절끼리 다 모의해서 다 속였어. 아빠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형제 10명, 11명 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보고 좀 위로 삼으면서 12명 가운데 하나 잊었으면 11명 있는데 그가 뭐지? 애통이 하십니까? 그만 울음을 거두소서 얼마나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12명 다 남아도 나 요새 없으면 나 딸을 다 준 거다 나. 그래 나오더란 말이지. 사람의 가치가 자식이라도 안 그런 모양이죠. 그 11명 다 있으라고 하고 계신 나는 걔가 있어야 돼. 걔. 축복의 아들 걔 욕심이 있어야 돼. 위로받기를 거절했죠. 그럴 때 분명히 형제들은 일을 잘 처리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저들도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뚜렷하게 더 크게 더 깊은 상처로 자기들 주변을 이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에 문제가 간단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했어요. 바퀴벌레 죽이듯이 예수 하나 까지고 죽고 우리 민족이 살자. 요한하고 십자가 나옵니다. 예수 하나 죽여서 다 민족 살자. 이런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죽고 난 뒤에 죽은 예수가 부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사람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는 감당 불가능해요. 그 형제들은 바로 그 형제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을 하나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죽었지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는 죽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다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한테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없앤다고 없앴는데 계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이 더 크게 물길로 우리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요셉이 바로 그저 은 20장에 팔리는데 그 요셉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예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죽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디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은 가슴은 아팠어요. 야곱처럼 아팠지만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은 우리가 큰 잘못을 큰 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것을 두고두고 우리는 파악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뜻만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넘지 못할 언니라 옳다구나 이걸 해가지고 나도 내 이 뜻을 이루어지겠다 이런 게 아니지 뭐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요. 빌립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네가 시작한 미학한 나에게 창대하리라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 예 뭐 기도가 금식에는 나갈 리가 없느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뭐 잠언서에 보면 네가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그 재물이 늘어나니라 그런 거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네 뜻을 이루리라 그냥 이런 거 잠언서에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만 딱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다 계속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기적에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적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요나의 기적이다. 요나의 기적이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사람을 부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표적 병 고치는 거 물리를 걷는 거 참 그런 걸 요구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란 뭐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거 따라서 너희들의 모든 꿈은 황이고 꽝이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 예수가 안겨준 세계야말로 참된 세계다. 이것이 진짜 계시예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중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2만 명 돼요. 숫자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 보고 이 귀신들이 좀 나가도록 하니까 갈 데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 보니까 돼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돼지에 들어가라 해서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한결같이 원래 돼지가 물을 싫어하는데 아니 그 귀신 들어가니까 정신이 혀가락 갔는지 한결같이 똑같이 행동을 같이 하여 바다로 빠져 죽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아니고 돼지 죽었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돼지가 빠져 죽으니까 그 지역에 목축업자 예? 그 지역에 목축업자 뭐 예를 들어 축산협동조합이겠죠. 그것은 뭐냐 내 발이 내가 이래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처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돼지 손해봤으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은 소란 피우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소서. 보세요. 이게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 하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어디 가냐면 명절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방문했어요. 고향을 방문하니까 그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니까 그 친척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이! 요셉의 첫째 아들 아이가 요셉 마다 하더라 몰라 목소리를 안 하고 뭐 도와다니면서 뭐 복을 좀 받아 하는가 아이고 그래 풀리는 말이야 그래 말이야 저 아버지 목수나 해가지고 그냥 장가 가가지고 이런 사람 얼마나 좋은데 믿지를 안 해요 믿지를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고 하하 하여튼 선지자가 고향 선지자 치고 고향에서
인기 있는 사람 내 못 봤다 하고 막 그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 잘 되는 거, 올해 한 해가 뭐 재수가 좋은 거, 이런 데서 신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진정한 축복은 모든 것을 상실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주고 싶은 진짜 영생인 것을 우리가 귀한 보물을 얻은 걸로 여기시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부딪힐 때는 우리가 거부스럽고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안 좋아하고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진정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합시다.